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복된 새벽에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상황을 넘고 모든 환경을 넘어 또 주 앞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고 15개의 교회와 각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믿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크게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담을 도하시고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없음을 발견케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성경에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신 거죠. 그럼 믿음이란 단어가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올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예요. 그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 구원이란 말보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임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율법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준다고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냐? 로마서에 33번 나왔어요. 전체 나온 그 횟수가 228회예요. 228회 중에서 33회. 거의 15% 정도가 로마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옴을 알 수 있고 율법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한 40회가 나오는데요. 전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14%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뭐 안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상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율법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면 여러 번 눈이 말씀드렸지만 사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의를 말하지 않는다. 참 의로운 사람이야. 뭐 의인이야. 아주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런 차원의 의의가 아니라 이 의의는 관계적인 것을 의미한다. 어떤 계약을 쌍방간에 지키려고 애쓰는 그 행위, 애쓰는 그 노력,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개념이다. 그리스도가 의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언약과 계약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계약을 언약을 지키시면서 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로마서 전체에서는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을 믿지 않으면은 얼마나 그 의심의 눈초리 갖고 바라보겠어요.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을까 저놈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부끼리 안 믿으면 이건 못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못 살 수밖에 없죠. 또 뭐 믿음이란 것은 모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 탔을 때 이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안 믿으면 걸어가야죠. 그렇죠? 부산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 기사가 부산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가겠냔 말이야. 이 비행기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뭐 추락할 것이 생각이 든다. 이 운전기사가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야.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삶에 전반적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의 통계적인 확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는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라는 성경 구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228회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딱 박혀 있는 글자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228회에서 1번 50번 이하, 2번 100번 이하, 3번 뭐 150번 이하. 정말 진짜가 228회인데요. 몇 번 이하 같습니까? 50번, 100번, 150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믿으라고 준 책인데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도 믿었는데, 모세도 믿었는데, 요셉도 믿었는데,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세 번밖에 안 나와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진짜인가? 물론 믿는다는 표현, 믿는다는 행위가 많이 나와 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의미와 그 방향을 말씀을 좀 보고자 하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성경을 쭉 봐가면서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어요. 뭐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믿는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없던 개념이에요. 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떤 예식을 행해야지만 구원의 백성 선면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새롭게 나와 있는 개념, 갑자기 새롭게 나와 있는 그 어떤 구원의 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에 없던 얘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많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말입니다. 우리 3장 25절 말씀 보면 3장 2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필요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필요성 예수 그의 필요성 말미암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의 뭘 믿냐? 그의 죽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의 죽음이 뭐냐?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는 사건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냐? 구약의 전체 제사를 받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구약의 수 없는 그 양들의 죽음, 염소들의 죽음, 소의 죽음, 그 동물의 죽음들을 마지막 딱 종집을 찢는 그 죽음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남의 매단일 것을 말을 했고 그의 죽음의 의미를 히브리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의 죽음, 단번의 죽음, 그 온전한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보니까 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지 않아요. 믿는다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안 쓰여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 물론 믿음을 전제한 것이죠. 그 행위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지거든요. 사실 구약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같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끌어내는, 구원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좀 넘어가서 보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지금 많은 어느 교회는 뭐 속죄의 복음, 어느 교회는 뭐 피의 복음, 어느 교회는 무슨 십자가의 복음, 또 어느 교회는 무슨 뭐 부활의 복음, 어느 교회는 여러 가지 뭐 공동체의 복음, 각가지 교회가 많은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구사해요. 지난 독립교단 그 교회에 한번 가보니까 어느 교회는 합동측이라는 교회인데 독립교단으로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분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합동 측에서 저런 분위기를 싫어하겠구나. 왜? 듣다 보니까 약간 오순절 계통을 향한 교회 색깔인 거예요, 이렇게. 합동 측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라는 게 뭐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끝났습니다. 아멘. 교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인이 막 살아나니까 이제. 근데 저 살아나는 복음이 결국에는 어디로 향할까 생각이 들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끝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 복음은 본인 목회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잘 되면 잘 됨. 뭐 잘 되는 거죠. 교인들이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풍성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당대 세계보고 말하는 끝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을 교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봤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무조건 도우실 거라는 종교적인 막연한 믿음을 줄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교인들을 기쁘게 해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을 부양시키고 활성화하고 막 내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막 넣어주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막 넣어주고 다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믿음 가운데 거하자라고 하면서 현실의 아픔들을 잊게 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야. 좋은 일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무조건 도울 거라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복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고 이렇게 주를 인정하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도울 거라는 그 믿음이 더 커진다라면 뭔가가 믿음의 의미가 확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배가 가긴 가는데 뭐가 확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울어진 채 배가 쭉 가는 겁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도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한번 긍정하고 믿는 믿음. 결혼할 때 부부끼리 그때 딱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평생 그 믿음 가운데 신의를 다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례 안 할 때 몰라. 주례 할 때마다 고심되잖아요. 왜냐면 그냥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 여기 있는 신랑 신부에게 어떤 권위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례를 대신하는데 단순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축복하고 약속을 언약을 이렇게 맺게 하는 그 장면에서 하는 장면, 이 부부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주례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입문 들어올 때 입장권처럼, 입장권 딱 들어오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입장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때 시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까지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이 사이에 계속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너무 귀해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하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권 같은 믿음, 그냥 자격증 같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계속 협회에서 날라왔었어요. 자격을 갱신하세요. 갱신하세요. 어떻게?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갱신이 돼요. 그걸 언제 봤습니까? 뭐 그런 상황. MBTI 활동도, 강사 활동 오래 했어요. 그것도 계속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뭐, 그걸 사실은 뭐, 전문적으로 지금 막 뛰질 않기 때문에 보수 교육은 그냥 늘 미루고는 있어요. 물론 몇 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일반적인 것, 그 자격증들도 보수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들어올 때 딱 내고서 낸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1장 17절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하나님에게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뭐 많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이다. 라고 등등도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믿음은, 믿음은 한 순간 어느 시점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란 단어는 평생적인 얘기예요. 평생적인, 일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뭘 얻기를 원하지 믿음 자체에 관심이 싸지 않아요. 우리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선택 기준이 뭐냐, 내가 믿으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믿으면 뭘 주실 건데요. 이게 있어요. 이만큼 믿으니까 이만큼은 주셔야죠. 그렇게 본인의 필요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전에 그렇게 나한테 도움되고 나한테 힘이 되고 나한테 플러스가 되어지고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쪽으로 신앙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현재 교회의 대부분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에 작아지도록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우리 꿈물의 마라타를 이제 계속 그 앞에 두고 있는데요. 큰 이런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 얼마나 각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아질까? 왜?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계속 각 개인에게 복잡하고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주저앉게 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둔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고 그럴 거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면서 그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면서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혼미함, 혼란케함, 환란 주고 막 엎어지게 하려는 그 괴계를 이미 다 잊었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더 큰 잔치잖아요.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개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더 큰 분주함과 더 큰 복잡함과 더 큰 문제에 분명히 휩싸이게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비유가 이상합니다만 제가 마귀라, 여러분 마귀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못하게 할 거야. 물론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중요한 사람들, 아니 여러 사람들을 휘청휘청하게 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마음들이 주저앉게, 마음들이 혼란게, 마음들이 피곤하게 반드시 만들 겁니다. 제가 마귀라도 그래, 머리 나쁜 마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되면 내게 있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내 문제,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라 겨냥하고 있는 큰 방향이 있구나.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를 다 모아서 보게 되면 이 당하는 문제가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또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들을 멈출 수 있고, 그래야 혼란스러워서 잠깐 주저앉을 수 있고, 또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또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이 말이 또 돌아돌아서 사람들에게 막 귓가에 들리고, 들려준 사람은 또 불신하게 전체로 동시에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 뭐랄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보고서 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못 깨달아서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는 얼마나 깨달았는데? 라고 덤벼들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15장 1절 좀 넘어가세요.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15장 1절. 뭐 결론적으로 들으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 안 받고 그럴 순 없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결론 12장 13, 14, 15장이 로마서의 결론이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말 것을,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 것을,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믿고자 하는 이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거나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기득권층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경계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물론 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계할 것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안타까움은 있죠. 막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믿고 있지 않다고 막 의도하고 막 대놓고 막 그냥 앞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지혜롭게 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혜롭게. 왜냐면 그들도 평생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 당신이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고 당신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하려고 하고 당신이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든지 간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막 그냥 당신 믿는 믿음 가짜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질까라는 생각이 물론 중심은 이해를 해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꼼꼼히 생각을 하고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이 결과적으로 결론부에 뭘 말하고 있냐면 너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약한 약점을 좀 담당해라. 믿을 수 있도록 좀 바라봐주고 믿을 수 있도록 조금 기도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냐? 기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믿는 믿음이 도리가 약해 보이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든지 깨부시려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취하게 되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뭘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들 물어보고 다들 한번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면대면 일정한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걸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내 믿음 가지고 상대방 믿음의 도리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푹석푹석 밟아버리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이게 너무 목회하는 측면에서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다른 교회를 나간다. 내 남편이 다른 교회를 나간다. 아내가 다른 교회를 나간다. 한번 대화해 보세요. 당신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한번.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겠죠. 그런데 말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따귀를 받던가 아니면 큰 저항을 살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거기 또 아우 마귀가 눈 가려놨어 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상한 논리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구성해 나가면 안 돼요. 믿음이 강한 것이 맞다면 더 감사해야 되고 믿음이 강한 것이 맞다면 믿음이 약한 제 약점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이를 믿게 할 수 있을까를 시간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냥 말싸움입니다. 말싸움이고 내가 확신이 있는 믿음도 올리 갖고 상대방을 깬다는 그런 도장 깨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믿었다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우리 말씀 또 봅시다.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데요? 다 전하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걸 설득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당세방 나가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듣게 하던가 논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전한다고 말하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는 끝이 없는 그 믿음이라면은 사실은 그 믿음은 뭔가가 삶의 유익을 주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당대 세계복음 믿음은 끝이 있는 믿음이에요. 경주를 할 때 끝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인데 끝이 없어요. 무슨 시험 받았는데 끝이 없어요. 이렇게 편한 일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끝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피니셔, 마지막 주자, 끝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왜? 마지막 주자, 꼴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이것을 완수하고 완성하게 해서 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말씀 세 군데만 더 보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좀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좀 넘어와서 좀 로마서 볼 구절을 좀 생략을 하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앞에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많은 믿음의 그 대표자들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유인들이 쭉 나와요. 그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그렇게 너희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새벽에 말씀 찾는 게 어렵지만 말씀 좀 같이 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대요.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스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뭘 만듭니까? 연단을. 연단이 뭘까요? 영어로 보게 되면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이에요. 경험. 인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환난, 인내, 연단. 연단은 다시 말해 환난, 인내, 체험. 환난, 인내, 경험. 그 가운데 소망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쾅쾅 넘어지지 마시고 이 환란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끝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시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짖음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도 맞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인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따내거나 얻어내거나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이 합당하여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막 하면 더 큰 믿음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싸움을 이미 완성된 이 구원은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냐? 결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이 부르심을 끝까지 미리 부르셨고 정하셨고 부르실 것이고 의롭게 하실 것이고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과 율법 사이에 툭툭 넘어가게 돼요. 이게 로마서에 믿음과 율법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는 방종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굴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굴 고발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참사할 수도 없고 왜? 100%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가 아니라 예수님 죽음이 90%고 내게 10%의 그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때부터 뭐가 막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부분들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난중간을 지나면서 믿음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이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 오는 걸 탁 끊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전체를 읽어서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깊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함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근래 또 병원에 입원하신 또 임회신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치료하는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또 장로님에게 힘을 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요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이런 싸움 속에서 온전한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또 군부대 마라나타 큰 영적인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또 문제로 많은 꺼리로 환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궤계를 발견하게 부정확함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문제들 가운데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도받게 부정확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드림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있을 안산국제교회 전도 모임 가운데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소수가 참여하는 모임이지만 그 모임들을 통하여 또 국직에 중요한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문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역과 특별히 피니스 스쿨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받는 모임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과 나라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